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윤여준입니다. 겨울이 한 번도 순순히 물러가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지 금년봄도 날씨가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대체 언제쯤이면 제대로 된 진영을 갖추고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새 정부의 인사 문제가 최근에 전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낭만 인사들을 모아서 축구단을 꾸려도 될 정도다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행정부와 또 정치권에 몸담아왔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여권은 물론 보수 진영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윤여준,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또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첫 회에서 인사의 중요성이라든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은 뭔지, 청와대 검증라인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더불어서 더 이상의 인사 실패를 막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세상을 위한 뜨거운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얘기를 풀어갈 한윤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네, 팟캐스트 윤여준 함께하고 있는 미디어스 한윤영 기자입니다. 예, 최근 또 이제 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아까 축구단 얘기하셨는데 뭐 네. 7명이 돼서 이제 농구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아, 청와대 비서관까지 하면 뭐 12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하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 그 사퇴하고 난항이 그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이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이제 한 달 막 지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동안 돌이켜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거하고 인사, 네. 고위직 인사 이 두 가지 가지고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 네. 이게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다 해결됐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넘어오다 보니까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사실은 평상시에 1년만큼 중요한 기간인데 네. 이 기간을 그만 정부조직법안 통과시키는 거하고 인사에다가 다 보내고 마는 네. 이런 꼴이 벌어졌죠. 이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이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이 생겨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부터. 네. 그러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한 한 달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한 달이라는 기간이 평가하기에는 짧은 기간인 하나 또 그만큼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그 5년 단임제기 때문에 대통령 힘이 가장 강력한 기간이 초기였죠.
그렇죠. 초기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탄력을 받고 막 일을 활발하게 네. 시작해야 될 때인데 네. 비행기를 말하면 속력을 활주로를 막 달려가서 막 이륙을 이제 해서 그렇죠. 예. 네, 상승하는 그 시기인데 이게 속도가 안 붙어가지고 지금 이륙을 못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자칫하면 이게 실패한 한 달이 잃어버린 한 달이 네. 예? 잃어버린 5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듣기에도 네. 기자들끼리 네. 뭐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다음 주면 레임덕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간 그 정도로 국민들 실망이 커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지난 선거에서 지지했던 네. 사람들 중에도 뭐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만나면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실망이 정말 크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정부 조직 개편안 문제 때도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새 정부 일해야 되는데 발목 잡지 마라 이런 자세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본인들이 인사 문제를 좀 빨리 매듭짓지 못해서 시간을 끈 면도 있었는데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그거는 이제 정부 조직법이 예. 통과가 돼야만
그렇죠.
사람을 예. 골라서 임명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황으로 보면
네. 예,
정부 조직법도 진작에 그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네.
법안을 일찍 보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야를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다 통과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네.
예, 그게 안 되고 뭐 취임하고 바로 그냥 얼마 있다던 노기의 찬소리로 막 담화를 발표한 게
그렇죠.
또 일을 덧내고 이러는 바람에 결국 나중에 가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거 합의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예? 예, 네. 50몇 끌었느냐 하는 실망을 안겨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고
네네.
예, 그러니까 국정의 책임은 여당과 대통령이 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야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야당 탓하기 전에 대통령과 여당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정부 조직 개편한 때 바뀌는 조직뿐만 아니라 뭐 기존 인선 조직에서 사실 인사를 좀 되게 늦게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막 저희들끼리도 하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렇게 없냐.
예.
예. 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좀 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저희끼리 농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기자들이 안철수 그 후보 측근이랑 박근혜 대통령 측근 숫자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한쪽은 이제 정치 신인이고 여기 그래도
그렇죠.
예, 그 뭐랄까 한 당의 실력자로 10여 년을 최소한 계셨던 분인데
그렇죠.
그만큼 인력 풀이 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믿는 사람만 이렇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그러니까 예. 인사라는 게 이제 생각보다는 어려운 겁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를 오래 해봤지만
네.
이런 개각 같은 때 이제 후보자를 골라서 대통령께 이제 건의해야 되는데
네.
사람 고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여러분 겪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라는 네. 게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가만히 네. 보면 꼭 무슨 자기들은 전문성을 살린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 전문성도 봤겠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걸 굉장히 따지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면 그 수가 많을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럼 찾는 것이냐 사람들이 그 이제 의아해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죠? 네. 친구이자 가장 핵심인 그죠?
예, 네.
그 정정부 부장 총에 돌아갔잖아요.
네,
그
네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럴 거다 이렇게
네.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내가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려면 겪어본 사람이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인사는 해보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딱 찾아보면 그 어느 자리에 적재적소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꼭 한 자리에 말하자면 한 장관 자리에 두세 명은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네.
내가 겪어본 일이 없어서 실력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주변의 평판이 대개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쓰면
네.
그 임명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인품이나 이런 거, 인격을 믿어서 쓴 거잖아요.
네네.
그럼 역시 그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그 고마움, 그 뿌듯함, 또 실력은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네.
일을 굉장히 성심껏 열심히 한다고요.
네.
그럼 대통령한테 가장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네. 인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돼요. 그게 네.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신뢰할 수 있고
네.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대통령마다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죠.
사실 5년 단임제고 이제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5년 동안 그렇게 소신껏 하시고 가시면 되는 건데 마치 이게 믿을 사람만 데려온다는 건 그 마치 본인 선거를 통해 당선됐는데 그 쿠데타를 통해 당선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닌데 굳이 뭐 누가 뺏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랑만 공유를 하려고 한다는 게 좀 납득이
그러니까,
좀 되지가 않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권력의 사유 의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 국민들로부터 강보자 고소형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랬었죠. 그럼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사적인 인연을 따라서 사람을 고위공직자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공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다수 국민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 아니에요.
네.
그중에서도 강요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같은 자리는 정책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공직이죠.
네.
그런 공직은 철저하게 공적 기준과 원칙으로 사람을 써야 돼요. 그럼 공적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적재적소거든요.
네.
대통령하고 알든 모르든 인연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객관적인 평가가 적재적소라고 하는 사람을 쓰는 게 공적 인사 원칙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예? 사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뭐 가까운 사람, 인연을 따라 사람을 쓴단 말이죠. 이거는 공적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인사를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권력이 내 거다라는 사유의식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한시적으로.
네. 네.
예. 그런데 이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 김영삼 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의 인선과 좀 비교를 해보신다면요?
뭐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내각을 구성하거나 정부를 구성할 때 보면 사람을 제법 폭넓게 썼어요.
네.
예.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오랫동안 정치한 분이시니까
네네.
그야말로 가신이라고 부르는 측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예,
거기 범에 머무르지 않고
네네.
예, 그 직책에 따라서 폭넓게 이제 사람을 썼지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딱 열흘인가 후에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다고요.
네.
사실 깜짝 놀랐죠. 뭐 그때만 해도 아무리 문민정부였지만
네.
군의 영향력이라는 꽤 크다고 꽤 크게 남아있을 때라고 다 생각할 텐데
네.
과감하게 이렇게 전격적 인사를 하니까 세상에 막 깜짝 놀랐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하나의라는 군내 사조직 숙정했단 말이죠.
별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른바 군을 탈정치화시켰다. 예,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
네.
설날 없애버렸다고 평가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문민정부의 상징성을 예, 확실하게 살린 확고하게 세운 예, 이런 이제 정치적 행위였다고 평가받거든요. 네.
저도 그때 초등학생일 때였는데 네.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 남미가 그 외신에서 뭐 예전 같으면 쿠데타가 일어났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맞아요.
평가를 네. 했던 그런 엄청난 네.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가 막 90% 가까이 갔을 거 같으면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90% 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은 취임 초에 그렇게 예. 상징성도 살리면서 뭔가 예. 국민에게 확고한 자신의 국정 철학을 보여줘야 돼요.
네.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게 한 달에 그냥 법안 통과하고 고위공직자 인선에 매달렸는데 예. 그 법안 통과도 굉장히 지지부진 막 하다가 가까스로 되고 인사도 중요한 인사가 여러 사람이 낙마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네.
예. 이게 아주 그 취임 초 소중한 한 달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이렇게 헌법재판소장도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그 포스트가 비어있는 경우는 네.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공백, 혼자 소장 공백 같은 것은 정말
예.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게 언론이 수도 없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도 개선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게 인사를 대통령 혼자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런 보도가 실제로 나왔었는데요. 예,
그렇지 않고선 저럴 수가 없거든요.
예, 단수 후보라 해서 그냥 정해서 한 명을 이렇게 내려보내서 정한다는 그런 보도도 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도 이렇게 인사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 뭐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지나친 게 가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인사만 그동안 한 달 동안 박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에 나타난 모습만 보면 상당히 전제적이에요.
네.
민주적인 모습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도 뭐 후보를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추려서 주면은 뭐 거기서
그렇죠.
검증해서 결정하고.
그렇죠. 공적 기구에서
예.
그런 직책을 맡은 기구가 있잖아요. 공적 기구가.
네.
그 기구에서 사람을 추리고 추려서 대통령한테 복수를 올려보내면 대개 뭐 3배수나 2배수로 올리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대개 이제 선택을 하고 물론 대통령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때도 있지만
네.
되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밑에서. 예. 그리고 대통령이 다른 사람 쓸 테면 이런 사람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검증을 시켜본다든지 이제 그러는데 만약 그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니까 대통령이 그 중요한 고위공직자 인선을 하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없는 거예요.
네.
도대체 누가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검증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정부라는 건 사적 조직이 아닙니다. 이게 국가기관이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새사연 원장인 정태인 원장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가 남의 사생활을 잘 궁금해하는 편이 아닌데 네. 그 사람의 수첩은 좀 뭐가 적혀 있는지 들춰보고 싶다.
아니,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문민정부의 상징성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상징성이 뭐예요? 인사에 관한 상징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상징성이요? 글쎄 뭐 청문회는 통과할 만한 자기 편을 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제가 네. 그 신문에 난 걸 보면 네.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첩 깜깜이.
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첩 인사고 네네. 깜깜이 인사라는 거 아니야.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상징성으로 언론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지금 21세기도 10년이 지났고 우리 민주주의가 이 정도로 지금 성숙한 마당에 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거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제적인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무슨 컨셉을 잘 모르겠다라는 이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하고 뭐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싶어하는지를 인사에서 전혀 읽어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점이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박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네. 국정 철학을 강조한다고요.
네.
국정 철학.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래 한다.
네.
모든 공직자는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
네.
국정 철학 강조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 만나가지고 박 대통령 국정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누구도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하,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글쎄요 그러더니 뭐 국민 통합인가 또는 국민 행복인가 누구는 또 뭐 신뢰가 원칙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네.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네.
막상 대통령 국정 철학이 뭐냐 물으면 얼른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네.
저도 확실히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체계적으로 딱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한 일이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좀 솔직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국정 철학이 의외로 너무 간단해서 문제이지 않을까.
뭐예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요. 그게 1화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홍원 총리께서 이제 책임 총리가 뭐냐고 네, 했을
하니까,
때 네. 대통령을 잘 보자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그분의 그 의식을 탁 보여준 네. 네, 그 한마디인데 그 대통령이 이제 국정 철학이 뭐냐, 특히 인사에서 나타난 국정 철학이 뭐냐는 것은 정말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그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성역화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역화.
누구도 네. 범접할 수 없는 나만의 권리, 나만의 권한. 이라고 너무 성역화하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에 제가 이런 말 한 일이 있어요. 인사가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인가 그러니까 당에 계실 때인데.
아, 언제적 말씀이시죠?
작년 얘기인데요.
아, 예, 예.
제가 그 이제 그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원장을 보면 그 박 위원장에게 그 규정자 의식이 있는 것 같다.
규정자.
규정자 의식. 뭘 규정하는 네. 사람이라는 의식. 왜냐하면 네. 내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네, 네.
그러다면 그런 것이다. 내가 규정한다. 내가 규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자고 내가 규정자다 하는 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을 때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니라면 아닌 거죠. 딱 이렇게 얘기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아 이분이 뭔가 내가 규정자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인사도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게 한 명도 아니고 벌써 여섯 명째 고위직에서 낙마가
일곱 명째
벌어졌는데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뭐 객관적인 인사의 기준이랄까 이런 것은 별로 염두에 없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야.
자기가 만든 안을 남들이 건드는 걸 좀 견디지
내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능력 있는 사람이야라는 네. 그런 유의 말하자면 규정자 의식. 이 또 발동이 돼서 네.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 짐작하는 것이 맞다면
네. 예,
이것은 무슨 그 낙마한 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그 박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또 낙마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이런 와중에서 또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전문성을 앞으로 더 보겠다라는 강조하는 이런 이제 말을 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 대통령도 전문성을 굉장히 이제 강조했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 주로 누굴 쓰느냐 하면 군 출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 관료.
네네.
전문성이 다 있잖아요.
내부 승진자들도
네.
많고
네, 그런 있죠. 그 관료들을 주로 중요하는데 물론 네. 전문성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옳은 판단일 수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노 아니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예? 군도 검찰도 철저한 상명하복의 질서 속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네.
관료는 뭐 마찬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아닙니다 소리를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스맨 같은
네.
공통적으로 이런 점이 있지 않냐는 거죠. 반면에 의뢰 선거 과정에서
네.
중요한 일을 맡았었고 또 우리가 보기에 표를 얻는데 네.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중에 또 상당수는 탈락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이라든지
예.
안대희 씨가 뭘 맡았었죠?
네.
정치쇄신위원장이었나? 그런 거였었죠?
네. 네.
그런 분이라든지 또는 뭐 그 중앙대학교의 이상돈 교수 같은 네.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자기들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히 그 중도 지지층에 흡수하는데 네. 굉장히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다 보는데 이분들 다 지금 어디 전혀 네, 이름 석자를 언론에서 볼 수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선거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랑 이제 본인 통치할 때 쓰고 싶은 사람이랑 다른.
아 물론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인사에서 중요한 인사에서 배제가 됐을까 하면 네. 다 자기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대통령이 일한다고 무조건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예,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는 분도 있고 완곡하게 문제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네. 있으나 다 자기 목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순종 맹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안 쓰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이런 인식을 이제 국민들에게 준 거죠. 뭐 정치인 중에서도 뭐 김무성 전 의원도 굉장히 선거 때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캠프의 네. 좌장 노릇을 했고. 그런데 김무성 의원도 그렇게 썩, 그렇게 크게 빛을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번에 이제 부산 영도의 공천을 뭐 네. 받게 될 거라고 보지만,
네.
또는 뭐 유승민 의원 지금 국방위원장인가요? 과거엔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잖아요. 지금 네. 멀어졌고. 뭐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좀 이렇게 중간에 여러 가지 바른 소리 좀 네. 해가지고 멀어졌다는 평가가 있고, 이런 걸 보면, 예, 그래서 그 인수위원장을 하신 김용준
네.
위원장 계시잖아요. 예. 부무총리로 지명됐다가 역시 예,
네.
사퇴한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어느 신문에 이렇게 말씀한 게 보도가 됐어요. 능력이나 전문성 위주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
내가 보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더 따지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뭐 김용준 인수위원장 위치에서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관찰하고 느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도 표면적으로는 뭐 전문성의 능력이라는 얘기일 텐데 예, 이거를 중시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둘째 셋째고
예, 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걸 더 따진다 이런 얘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인사풀이 자연 좁아지고
네.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쓰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다 도덕적 흠결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또 낙마라고 이런 악순환이 대풀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한두 번 그러다가도 얼른 이거 바꿔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계속해서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인사가 참사라고까지 지금 얘기하잖아요. 참사.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언론과 국민이 그 문제 제기하는데도 여전히 이게 바뀌지 않는다. 이게 좀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저도 인사청문회 보면서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약간 좀 소신이 없는 좀 굴신을 처신의 기본으로 삼는 그런 가신형의 인물들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또 쓴소리도 좀 왜냐하면 자신이 이겨야 되니까 쓴소리도 좀 들으려고 하고 이런저런 소신 있는 사람들을 기용을 하다가 또 권력을 막상 잡게 되면 또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양상들이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니까 예. 대통령도 예,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장관님도 과거에 그런 상황들을 좀 몇 번 겪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 그 입장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리 달라진 거니까
네.
그런 데 따라서 약간의 그런 태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정도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이 대통령과 인사와 관련해서 참 걱정스러운 게 자 이제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 인사가 막 낙마를 하니까 사회 일각에서
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이런 그야말로 인사 참사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득권층이
네.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지도층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다 이게.
네?
그러니까 평소에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한국 사회든 이런 공동체를 고민해 본 일은 없고
네.
사리사형만 추구해온 사람들이 공직에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네. 식자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저명한 그 교수 한 분은 이랬더라고요. 보수 진영 인사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는 민첩했지만
네.
국정운영 철학이나 비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예. 이렇게 되면 물론 이분 제가 두 분 말씀만 인용을 했는데
네.
뭐 몇 분의 말이 뭐 국민 일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회적으로 저명한 지식인에 폭하는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의 문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보수 세력 전체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네.
이게 보수 세력의 도덕성이라고 딱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상황이.
사실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네.
저연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정도의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거의 네. 없는 거의 게 없죠. 아닐까라는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생각까지
드네요. 제가 돌이켜봐도
네. 네.
제가 83년에 외국 근무를 네. 한 6년 하다가 귀국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이 부동산 값이 무지하게 뛰었더라고요.
네. 네.
저는 하여간 77년도 외국 나갈 때 13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네.
외국 나가려는데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나마 다 팔고 갔었어요. 그런데 6년 만에 귀국했더니 그 사이 집값이 한 10배는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그러니까 80년대 초서 이후에도 이 공직사회에서요. 웬만한 직급에 있으면 무슨 그 위장 전입이니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을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거리낌 없이 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네.
아무런 도덕적 부담감이 없이. 왜냐하면 누구나 다 했고 또 그 당시 정부가 부동산 붐을 조장했어요.
네.
그런 면이 다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들도 이게 무슨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일말의 의구심도 없이 그냥 너나 없이 다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 취급당했어요.
네.
네, 아주 무능한 사람 취급당했다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거의 너나 없이 다 했는데, 자, 지금 와서 이제 그분들이 커서 이런 고위직에 갈 만한 이제
네.
인재가 됐는데, 딱 도덕적 검증을 하려다 보니까 전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위장 전입, 뭐 부동산 투기,
네. 네,
그렇죠? 예. 네, 뭐 병역까지 이제 보태면 뭐
네.
더 말할 게 없는데,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기득권층이 지도층이 되려다가 실패했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가지고
네.
이렇게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이 돼버렸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정부에서 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숫자가 적었을 따름이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낙마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때도
명수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때도 4명이나 5명이나 됐을 거래요.
네.
예,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 시절을 한 세대라고 할 만한 그 세월을 그렇게 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막 개발 경제가 막 발전하는 그 시절에
네. 네.
때문에 이 지금 와서 보면 웬만한 사람 다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번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개각을 할 때 사람을 쓰기가 이 보통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뭔가 한번 정말 이 국민들을 향해서 네, 솔직히 고백을 하고
네. 네,
그냥 국민의 용서를 받는 그 점잖게 말해 사회적 합의를 얻는
네.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네, 정말 앞으로 인사하기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을 정도예요.
뭔가 좀 사과를 하면서 재산을 좀 환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한테 그렇죠.
않으면.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 이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네. 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 사회에 그런 유능한 인재가 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게 있으면 사회 환원하고
네.
예, 어쨌든 여기서 다 국민 여러분이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해서라도 어떻게 넘어가야 네. 이걸 해결해야지 이게 매번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긴 했겠으나 그래도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좀 정도가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글쎄요. 그 뭐 이 대형 로펌에서
예, 예.
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기업의 이익을
예.
대변하던 변호사가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
제가 그걸 해봤으니까 문제를 제일 잘 알아서 썼는지도 모르지.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아니, 해외 계좌가 뭐 수십억이라는
예,
거죠.
예, 그렇게 예. 보도가 나왔어요.
예, 이게 나온 걸 보니까 아, 본인은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분의 평소 도덕성이 어땠길래 그걸 뻔히 자기가 알면서 이걸 맞겠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가 와도 거절을 해야 맞다.
당연히 거절했어야죠. 이유를 예. 대고
예, 예. 예,
이런 이유로 저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정부나 대통령이야 그것까지는 알 수 없었다 쳐도 그것도 말이 안 되지.
네.
어떻게 야당 의원이 찾아내는 정보를 정부 국가기구가 그걸 모릅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에서 근무하던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네.
당신네들은 어떻게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했길래 대통령한테 그런 정치적 부담을 지우느냐
네네.
직무태만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저희는 할 거다 했지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요새는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어서
아,
순식간에 네. 기본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다 올렸습니다. 윗분이 모르고 임명하신 게 아니라 다 알면서 이 정도가 무슨 문제냐 하는 생각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듣고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거는 대통령의 도덕성의 수준이고
네네.
이번 경우는 아마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예. 그런데 밑에도 아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길래 그 정도 기초자료도 검증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뭐 본인이 사실 딱 집어서 너무 짧은 시간 동안 검증을 하게 하니까 대통령의 책임도 또 들어가는 문제.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냐 예. 문제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예? 예. 우리나라 시장 경제라는 게 시장 경제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시장 경제라는 것은 공정 경쟁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시장 경제는 강자의 논리예요. 야격 강식의 정글이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라는 걸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국가가 감독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어기면 벌칙을 적용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그나마 그게 잘 안 지켜져서 지금 얼마나 소수 대기업만 성장을 하고 중소기업 다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고 양극화 얘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한만수 씨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제안을 받은 사람이 해외 계좌를 수십 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걸 맡겠다고 하냐는 거죠. 개인의 도덕성의 수준이 어땠길래 그러냐는 것이냐는 거예요.
네.
저는 한만수 씨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서
네.
다시 한번 개인을 너무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네.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국가 공직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좀 기가 막힌데 뭐 저는 쓴웃음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그래도 해외 계좌라는 게 아무나 못 갖는 거 아니야. 네네. 예, 그러면 국내에서 뭐 농지를 불법적으로 샀다든지 예? 뭐 위장전입 했다는 것보다는 아, 수준 높네 내가.
고단수.
예, 그리고 세계화 추세에 맞네. 내가 웃으면서 그랬다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농담이지만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네. 제가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자기가 도덕적으로 맞출 수 없느냐 있느냐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미리 사양했으면 이런 참사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상처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네. 공직의 의미를 공직의 의미 자체로 생각하기보다는 뭐 족보에 한 줄 올리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알겠어요. 아마 평소에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네. 않았으면 그냥 예사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네.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 참. 하도 이 짧은 기간 안에 평소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어안이 벙벙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나 싶기도 하고요. 네.
저는 그래도 안도하는 부분이 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뭐랄까 아까도 이제 계속 국정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 컨셉이 네. 뭔지 모르겠다 예. 권력을 잡고 나서는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역으로 좀 그 부분이 좀 마음이 편한 구석이 있어요.
뭐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요즘은
그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보면은 발표 같은 것도 어떤 본인이 챙기는 거 사안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발표를 하고 챙기고 취임 초니까 이런 어떤 역전 사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 조직 개편할 때 한번 이게 화를 내신 네, 것 빼고는 네.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4대강에 막 꽂혀가지고 내가 이걸 꼭 임기 내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오히려 낫지 않는가라는
해악을 덜 끼친다 이거죠.
예. 좀 그런.
아니 그런데 예. 이런 말이 있죠. 그 대통령 책임자라 미국인 대표적인 대통령 책임제 국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소위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이런 쪽의 분야를 공부한 학자들의 말 들어보면
네.
선거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취임 첫 해가 가장 중요하다.
네.
미국은 재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취임 첫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네. 나머지 임기가 정해지고 어떻게 보내는지 재선 여부도 그때 결정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네.
무슨 뜻이냐 하면 취임하기 전에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를 다 준비했다가
네.
취임해서 그걸 던지는 거죠. 의제를 딱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받고
네네.
그렇죠? 정치권 동의받고 그러려면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국민의 반응을 피드백을 하고
네.
예.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받고 정치권의 동의를 받으면 그걸 정책화해서 그걸 집행을 하고 굉장히 바빠지죠.
네.
어느 정도 그 정책이 의제가 정책화돼서 추진이 되면 다음 의제를 던지고 예. 이렇게 해서 자기 임기 중에 해야 할 네. 중요한 의제를 국민에게 다 선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네.
예.
장관인 경험으로 봐도 그게 맞는.
맞지요. 100번 예. 맞지요. 그런데 네. 역대 대통령을 보면 민주화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87년 이후 네. 이명박 대통령까지 네 분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보면 아까 같이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 그런 하나의 숙정이라든지 군의 탈정치와 네. 정책적인 조치를 한 건 사실이고 또 금융실명제 같은 것도 했지요.
네. 네.
그래서 한국 사회 민주화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 부분이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IMF 사태를 맞았을 때 취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IMF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면서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IMF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네. 수용했잖아요. 상당히 가혹한 요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이 경쟁에서 탈락하는 소외되는 계층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걸 급히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망이죠. 사회 안전망. 네. 그것이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고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긴 했으나 그래도 네. 그런 안전망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탁월한 식견이라고 저는 그때 봤어요.
네. 네.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네. 그런 아젠다를 준비하고 등장해서 네. 국민에게 차례대로 제시해서 네.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모으고
네. 예,
정부가 거기다 또 혼신의 힘을 기울여가지고 국가를 확 목표로 몰고 가는 이런 네. 건 없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만 최선을 다하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대통령 취임한 후에 국가 운영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왜 소홀히 하느냐? 물론 뭐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몰라서 그렇다. 또 하지만 이게 있을지도 몰라요.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상이나 포부를 실현하는데
네.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추구한다. 이건 대통령의 권력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네네.
권력을 잡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잡는 데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만
네네.
그건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 그 이상은 생각 안 한다고요.
네.
그리고 취임하고 나니까 국가 운영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국정에서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네 분의 대통령이 어느 한 분도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없어요.
네.
국가의 불행인데.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에 당을 운영하는 모습이나 작년 총선 때 공천하는 모습이나
네.
인수위를 운영하는 모습이나 참 걱정스러운 면이 많아서 저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새누리당에 있는 제 가까운 과거 가까웠던 의원들 중에 누구는 절 보고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장관님은 박 대통령한테 찍혀서 이민 가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난 이민 갈래도 돈이 없으니까 좀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농담을 한 일이 있는데
네.
예, 아,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래도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준비 기간이 길었잖아요. 이분은 그렇죠?
네. 네,
5년 이상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또 국가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그죠?
네. 네,
당의 지도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다. 또 선거 때 준비된 여자 대통령이라고까지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막상 취임하고 나면 과거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뭐 한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평가 네. 이르긴 하나 예, 그 한 달 동안에 보인 모습만 보면 아 저분이 과연 어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
네.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마저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소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네.
다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못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능력이 점점 저하돼 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위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경제 어렵죠.
네.
또 외교 안보 측면에 만만치 않은 도전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을 비롯해서.
네.
그럼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밖에서 올 때 우리가 이걸 대처하려면 국가 능력이 높아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국가 능력이 이렇게 저하된 상태에서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정부마저 능력이 없으면
네.
그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네.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수가에서 이걸 막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고 제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비판하면 더마 어떻게 고깝게 듣는 사람들은 예, 왜 취임한 대통령 얼마 안 되는 욕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판을 하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돼달라는 예, 그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 기대, 희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네. 예. 좀 이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대통령들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았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때 정책 공약 같은 거는 꽤 상당히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반대로 네.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 뭐 경제민주화 같은 것이
네.
그 선거 기간 중에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서
네.
특히 뭐 김종인 전 이제 위원장이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분이 가서 국민행복위원장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 했다가도
그렇죠.
아, 그 경제민주화 의지만큼 좀 확실하다고 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는
네.
그분도 어디로 갔나 한번 모습이 안 보이고
사람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 과제에서도 그 하위 과제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책의 상징이잖아요.
예,
예. 예. 사람 쓰는 거 보면 어떤 정책을 할 건지 아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점에서 예,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 의지가 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또 어떤 때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뭐냐 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소상히 모르겠어요. 근데 네. 사람마다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부분적으로 보면 최근에 하는 조치를 보면 그래도 그 대기업의 부당한 그렇죠? 횡포랄까 네. 이런 것을 상당히 좀 견제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또 보이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예.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물론 부분적인 것이긴 하고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아닙니다. 물론 네. 핵심되는 더 큰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걸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이 저렇게 된 데는 역사적 경로가 쭉 있어 온 건데 네. 이걸 하루아침에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아직은 그 의지가 좀 네. 살아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속으로 은근히 기대를 하죠.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챙길지 모른다. 네, 그러는데 요새 신문 보도를 보면 막 깨알 같은 지시한다는 거죠. 뭐 어디 신문 보니까 뭐 7천 뭐라더라? 7천이라는 숫자를 봤는데.
아,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예, 하여간 막
예, 구체적인 자잘한 사람들을
그 소위 예, 디테일까지를 막 지시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참 의욕을 가지고 예. 그 막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한 걸 다 기록을 해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예. 수첩.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책임은 그런 디테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실국과장이 있겠습니까? 밑에 계장이 있고. 네. 네? 이게 다 직급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예를 들면 실장이나 국장이 챙겨야 될 그렇죠. 일을 대통령이 챙겨버리면 네. 네? 우선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공직자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밀한까지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네. 자기가 뭘 판단해서 할 생각하지 않고 지시를 기다리게 된다고요.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된다고요. 예. 정부 조직이 그렇게 되면 그거 아주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경범죄 처벌법 이런 거 그러니까,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경중 크고 작은 예. 무겁고 가벼운 중요성 우선순위가 있는 법인데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수로 그 많은 디테일을 챙깁니까?
그렇죠.
지금은 취임 초니까 네. 정신적으로 고향이 돼 있고 나름대로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또 원래 진지하고 성실한 분이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네? 그런 의욕과 열정으로 일을 하니까 지금은 견딜지 몰라도 네. 조금 더 가면 물리적으로 대통령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밀한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 속에 대통령이 파묻혀버리면 대통령이 큰 걸 못 봅니다. 정작 대통령이 보고 판단해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놓치거나 못 보고 디테일에 매달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네. 대통령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 점입니다.
첫 해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첫 해를 첫 단추를 꿰는 첫 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뭐 아직 좀 반전의 기회는 좀 있겠죠.
아, 있죠. 한 달밖에 안 지나갔으니까.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정부조직법 통과됐으니까.
네.
이제 이 공직, 고위공직 아직 임명 안 된 자리 있잖아요. 발발에 네. 좋은 사람 찾아서 임명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정부가 이제 구성이 돼서 예, 한 달 동안 일 못하고 이랬으니까 더 빨리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하면, 아, 물론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잘만 하면. 그런데 한 달 동안 보여준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네.
그렇게 보면 걱정스러운 면이 많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좀 힘들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 얘기하려면 이거 밤새도 되는데. 그렇죠? 네. 예, 뭐 할 얘기도 많고 또 이제 자꾸 옛날 일 생각해보면 예, 뭐 요즘 분들한테 옛날 일을 상기시켜서 드릴 말씀도 있고 그런데 예, 한 번에 다 끝낼 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오늘은 이제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뭐.
아, 예. 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보수와 진보를 다 오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소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정권의 정통성은 두 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성이고 다른 하나는 효율성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부족한 도덕성을 효율성으로 보완하려고 애썼고 민주화 이후의 정권은 높은 도덕성으로 부족한 효율성을 극복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우 출범한 지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평가하기는 빠르긴 합니다만 도덕성과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우 실망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만에 하나 앞으로 도덕성과 효율성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심각하게 성찰하고 고민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걱정을 하루속히 희망과 기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팟캐스트 윤여준의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의견, 평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팟빵과 아이튠즈, 트위터 가리지 않고 그 올라온 의견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날 이응이응님이란 분이 올리신 건데요. 안철수가 슈퍼맨도 아니고 그가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뒤바꿀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큰 기득권 새누리, 작은 기득권 민주당, 그 어느 당도 안철수가 정치권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더군요. 뭐 그 정도면 이유는 충분합니다. 새누리는 북한 없으면 정치 못해먹고 민주당은 새누리 없으면 정치 못해먹고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 더 이상 안 볼랍니다. 네. 주로 안철수 지지자분들이 좀 많이 좀 저희
네, 방송 뭐 상당히 예. 정확한 진단이네요.
예예 보신 것 같습니다.
정치를 보는 눈이 굉장히 높으네요.
또 합리와 상식이란 분이 3월 16일에 올린 것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나와 비슷한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서 나보다는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문외한이라는 것도 준비가 덜 된 것도 알았습니다. 준비된 후보 박근혜도 그닥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이미 역대 정부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실현할 기회조차 못 얻은 사람입니다. 다들 너무 조급한 듯합니다. 긍정적 채찍은 필요하겠지요. 참, 전 조용히 지켜볼랍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은 얘기죠.
네, 답부라는 분이 3월 16일에 올린 글인데요. 일주일 기다리기가 힘든 방송입니다. 최근 사회의 청취 소감을 이야기하자면 전체적으로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한 기자님은 좀 더 패기 있게 이야기했으면 하고요. 윤 장관님은 안철수 교수님의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애정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뭐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도 컸던 거죠.
네. 저는 좀 약간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서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패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누구 낯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
작가님 낯을 가리는 거예요. 네. 청취자님이란 분이 3월 15일 날 올리신 글인데요. 노련한 식견에 감탄한다. 현재 진보적 어떤 평론가보다 매우 균형적인 분석이다. 이는 그가 보수적 경향과 문재인 선거에 참여한 경험으로 양쪽의 입장을 양비론적인 입장이 아닌 균형자의 시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일반 상식을 가진 자들에게 매우 공감을 제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에 대한 논평치고는 가장 예, 수준 높고 굉장히 고마운 논평이네요. 일단 고마운 논평이니까 수준 높다고 그래야지.
칭찬이 있어서 그러신 분. 네, 3월 14일에 안강님께서 올리신 건데요. 윤 장관님만으로도 좋았는데 한윤영 기자까지 합류하다니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처음이라서인지 한 기자님이 수줍어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 전국 방방 곳곳에 제 팬이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15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3월 11일에 행인 2라는 분이 올리신 분인데요. 네. 3회를 소개받고 듣던 끝에 단숨에 1, 2, 3회를 모두 들었습니다. 먼저 선정적이지 않은 진행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자칫 두리뭉실, TV 시사 프로그램에 사회자 같은 포지션을 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말의 유쾌하지 않은 예감도 받았습니다. 개인적 소감은 몇 회 더 들어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어쨌든 도대체 언론이란 게 이 나라에 잔존하기는 하는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낙곰수 이상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를 기대해봅니다.
뭐 날카로운 지적이긴 한데요. 네. 그러나 저희가 낙곰수 같은 그런 선정성을 가지고 생각 출발한 건 아니죠. 이 팟캐스트는
네, 성격이 좀 다르죠. 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네, 고맙죠.
있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낙곰수 이상의 센세이션을 네, 기대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튠즈에 올라온 것들도 몇 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꼴뚜기별 왕자님이란 분이 편중되지 않고 중심에 서는 방송 계속적으로 지지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자들이 참 무서워요.
네네.
예.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걸 다 알아주시잖아요, 그죠?
네. 예. 비슷한 얘기로 콩국수 77이란 분도 기존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금 부족했던 날카로움과 균형감과 그리고 진보 버전의 안정감이 좋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림의 여왕님이란 분은요, 게스트의 얘기도 좀 듣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방송 컨셉이 정해진 사회자가 없이 초대 손님과 질의응답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 같은데 듣다 보면 초대 손님을 모시고 그분의 생각보다는 윤여준님의 생각만 주로 듣게 되는 시기라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안철수 편이 특히 그러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나요? 안철수 편이라면 지난번에 노회찬 전 의원 나오셨을 때인가?
그 전에 아니면, 제가 처음 나왔던 그 방송이지 않을까요? 예, 네. 사회 방송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느 분이 게스트였는데요?
그게 게스트랄 게 없고 그냥 제가 나와갔는데 저를 게스트로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아, 그랬던 것 같죠?
예. 네. 제가 뭐 그날 또 말도
있을 수 했고. 있는 착각이죠. 뭐.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그런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중에 네. 몇 분을 우리가 소개해드린 거지만 어쨌든 들어보면 이거 앞으로 정말 방송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가 뭐 방송하면서는 긴장 안 하고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하려고 하지만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네.
그 균형을 잃거나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네.
워낙 예리하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네.
예,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잘 보여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런 아주 그 좋은 지적과 그런 논평을 보내주신 분들한테 정말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